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가 조금 긴 기간을 좀 간격을 두고 말씀을 나누어서 좀 생소하고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는 이 모세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혹은 나보다 조금 연약한 다른 지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해야 되는가,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바리새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떤 연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 모든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세 번째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을 담고 있죠.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도 독특하고요.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점에서 좀 독특하고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본문 내용을 읽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도 작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한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좀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마 이 본문 대답을 읽으시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느낌을 갖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부인들이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자식이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는 권한이 없으면 차라리 장가를 안 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늘 제자들 편에 서서 생각해서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나 태도보다 제자들의 태도가 훨씬 나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혼증서 써서 아내 버리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제자들은 그거 못할 것 같으면 나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생각과 말이 이렇게 극단적일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 그 태도가 갖고 있는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점이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갖는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한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포를 들었습니다. 좀 가까이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야 이혼증서 그따위 얘기하지 말고 네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두 번이나 읽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반응이 과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반응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늘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고 주변 동료 목회자들과도 하는 이야기고 이번에 수련기간에 강사 목사님과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겁니다. 사람은 과연 바뀔까요? 사람은 과연 변할까요?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로 안 변하더라. 권사 안 변하더라.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노력하죠. 또 스스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늘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봐도 안 변하거든요. 사실은 바뀌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잘 안 변해요. 이 제자들이 어떠하냐?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봐서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고 말씀 듣고 지금도 막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주 실망스러운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떠하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이 변한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변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당연하듯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어.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야.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뭐 계속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 마음속에 그런 깊은 회의감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과연 정말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끔 이 설교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던지는 질문이곤 한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이 아, 나 그냥 마누라 이혼해서 서서 그냥 죽어 갖다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기대 바뀌었겠지 설마 지들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대하기는 바뀌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옷을 사서 입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요즘 뭐 언제나 늘 이야기하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변하는 내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 바꾼다고 해서 습관이 잘 바뀌진 않거든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단번에 모든 생각을 확 뒤집어주시는 물론 그런 은혜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는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아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이또이하다. 제자들이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 모습이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11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장가 안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냥 맞받아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아 그럴 것 같으면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다 이 자식아.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받고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혼증서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혼증서 써서 내 아내 갖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거 못하면 장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원래 남편과 아내로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정 안 꾸리는 게 나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선포죠. 동시에 예수님이 이게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장가가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느냐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성불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가 돼서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이렇게 거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맨 끝이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결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과 아내로 사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조질서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가정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질서가 가장 좋은 질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질서도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대신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읽으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처녀들에게 권한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 천국을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고 가정 꾸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지껏은 창조질서건 율법의 질서건 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된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잘해야 된다. 가족들을 섬겨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뭐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하거나 과연 그럴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지내시는 걸 보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거의 없거든요. 야 이게 가정이 맞나? 이러고서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만 있지 아주 모범적인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했어요. 그런 가정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새 역사를 창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결혼하셨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그리고 부인이 막 고를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면 그랬으면 우리가 그걸 본을 삼아서 더 조금 나은 가정생활을 할 텐데 예수님이 그건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 너희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정을 꾸리지 않았으니까 배우자에게 잘해주거나 배우자를 위해서 섬겨준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게 위배된 삶을 산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조금 두 번째 처지는 삶을 산 거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율법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기준 삼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저것 강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 좀 힘들어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천국을 위하는 삶이고 그보다 조금 낮은 그 밑의 삶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고 그것만도 못한 것은 그냥 율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사람답지 못한 건 그냥 아예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각설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첫 월요일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 아침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 1년 동안 하나님 섬기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풍요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건 아니면 홀로 지내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욕심과 나 자신을 기준 삼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찌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했건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건 우리가 올 한 해 또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우리가 부딪히며 또 섬겨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또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잘 순종하며 섬기며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